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어느덧 우리는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사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사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인물로 이미 우리도 매우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매번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일정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가장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로부터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범죄 이후에 이방 민족의 침략,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세우심,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심,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이 사사시대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패턴 속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패턴은 늘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까지는 이 이야기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 이후에 입다의 이야기에 이르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까지는, 그러니까 범죄, 이방인의 침략,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여기까지는 그 패턴 그대로 이어오는데, 그 다음이 뭐죠?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죠. 사사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따로 불러 세우셨는데 이제 입다의 이야기에 이르면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강한 사람, 그 길르앗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 중에서 좀 싸워서 암몬과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자기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기생의 아들이라 다른 곳에서 잡류의 우두머리로, 잡류라고 하면 그 불황배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불황배 집단의 우두머리로 활약하던 입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어디에 가면 입다라는 불황자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실하게 회개를 하니까 얘네들 좀 맛 좀 봐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모습으로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한번 보죠.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들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입다를 사용해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물리쳐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사사기의 일정한 패턴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이야기 마지막에 입다가 죽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에게 평화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면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20년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마지막에 첨언되어 있는 반면에 입다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고통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패턴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때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이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블레셋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른 암몬족 속이나 미디안족 속이나 또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했기 때문일까요? 괴롭지 않아서,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상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제할 때, 다른 민족을 지배할 때 그 민족을 선대하고 그 민족을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민족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현 상황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닥쳐오면 생각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이 고통스럽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현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늘 다시금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 고통이 약이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비록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었지만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그런 자기 정체성은 고수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삼손의 시대에 있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고통을 직면하는, 고통을 해석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매우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 약속받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서 남아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동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원주민의 실력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라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물론 그 믿음이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그 믿음에 성실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되고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는 언제나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으로 돌아왔었던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겪는 환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들은 선조들이 취했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현실을 긍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할 만하지,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만하지 라고 긍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힘 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월등한 민족이 그것보다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만하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재고도 반성도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강조점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삼손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약관계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언약관계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제가 청년일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일부 학생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한 언약관계에 대한 그 설명은 그 결혼과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상호간에 속해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독립적인 개별적인 존재로 자기의 인생을 정하고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쉬고 싶다고 쉴 수 없고 놀고 싶다고 놀 수 없습니다.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와 묶여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내 아내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된 나와 묶여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집니다. 상호 간에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될 의무가 언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결혼한 당사자가 상호 간에 사랑으로 헌신되고 약속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요. 여러분, 결혼할 때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결혼식 때 클라이막스, 상호 간의 서약입니다. 신랑 아무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그 다음에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이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아무아무개 양은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실하게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자, 이제 두 사람이 이 서약에 동의하고 약속했습니다. 상호간에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완성이 됩니다. 상호간에 서약으로 헌신에 대한 약속으로 묶여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도 그렇게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충실하고 성실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이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개별적인 한 민족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민족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요구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처음부터 언제 언약을 이스라엘이 민족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머물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불과 40일이 되기 전에 40일이 지나기 얼마 전에 또는 40일 어간에 파기되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파기되고 맙니다. 상호간의 헌신과 약속으로 묶여있는 이 언약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유효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에 있어서도 민수기와 또 신명기와 이 오늘 사사기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맺은 언약에서 성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에게 구해라. 나는 너희들 안 구하겠다. 그 이방신들로 너희를 구하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하나의 그 튼튼한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가장 위협적인 세력,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 땅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견원지간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 이스라엘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문명을 자랑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안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긍해버리고 맙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 거 뭐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도록, 또 그들에 의해서 멸망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하실 거를 굳이 블레셋에게 넘겼다가 다시 삼손을 세워 구원하시는 이 피곤한 과정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너 내려오고 뭐하러 산 올라가냐? 너 어차피 싸고 다시 배고플 거 뭐하러 먹느냐? 이런 것과 비슷한 질문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당사자로서 당신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굉장히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개입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때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은 사건, 그렇게 태어난 아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이삭,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 명, 그리고 삼손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더 깊이 살펴보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정치체제를 왕국으로 개편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시고, 사무엘을 낳을 때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으시고,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임신하지 못했던 또 한 여인, 마노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 진행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분별 없이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은 거울과도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비춰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삼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받은 민족이었지만, 구별받았다는 그 자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그들 중에서 부름받은 삼손도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구별한, 그래서 그를 임신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정도로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삼손은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자기 좋을 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여자나 만나고 아무 관계나 맺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삼손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호간에 서로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주는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전형적인 사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를 목격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 그 갈렙의 사위로서 갈렙이 싸우는 싸움을 싸워 이겼던 당사자가 온니엘이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 하나님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사 에훗은 누굽니까? 왼손잡이죠.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잡이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영하는 인물로서 에훗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떤가요? 망설이고 심약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승리를 얻었을 때는 이전의 모습을 망각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스스로 왕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들로, 그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서는 더 분명하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은 우상 숭배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듯이, 이제 삼손으로 오면 이 삼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때 우리가 아까 살펴보면 사사기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만 삼손대로 넘어오면 부르짖음도 회개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여인을 통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 삼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영적 무감각,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그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가장 제멋대로인 인생을 산 사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사사다운 어떤 분별과 사사다운 공의의 실현 이런 것들이 없고 자기 개인의 분노, 개인의 원한,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암담한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과 사역에 있어서 그는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삼손에 대해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삶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결국은 그가 죽을 때 그 이전까지의 사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의 무관심,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무관심과 영적인 무감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나 또 삼손 개인의 삶을 통해서나 실패 없이 진행해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자기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굳이 이 삼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21페이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실패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유독 이 전체적인 말씀들과는 그 문맥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절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지 그들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지만 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상호주의적으로 너가 잘못했으니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끝내는 언약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유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무감각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죄악된 상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런 민족들로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민족들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봉착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세상 속에서의 관점, 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력을 많이 갖추지 못해서, 내가 스펙을 쌓지 못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고통당하는 현실이 당연한 거야라고 수긍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의 상태에 있을 거라고, 평안의 상태에 있을 거라고, 안식의 상태에 거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고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자유를 그 길로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의 복된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